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딱 찍잖아요. 결과는 아주 흑백이 뚜렷하게 나오죠.
네. 뼈가 어긋난 하얀 선이 딱 보이거나 아니면 멀쩡하거나 둘 중 하나니까요.
맞아요. 부러졌거나 아니면 안 부러졌거나. 청취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우리는 보통 역사적 사실이나 고고학적 발굴에 대해서도 이런 정밀하고 딱 떨어지는 진단을 기대하거든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물리적 증거가 땅 속에서 딱 튀어나오면 이제 모든 논쟁이 종결될 거다. 뭐 이렇게 믿는 거죠.
근데 성경 고고학이나 고대 역사의 세계로 발을 들이는 순간 그 엑스레이 기계는 완전히 먹통이 돼버리더라고요.
선명한 필름 대신에 우리는 아주 짙은 안개가 낀 늪지대 덩그러니 던져지게 되는 셈이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이번 심층탐구에서 파고들 로버트 베노이 박사님의 고고학과 족장시대 강의 노트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고대 문헌의 기록과 유물이 충돌할 때 무엇을 믿어야 할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흔히들 고고학을 역사를 증명하는 완벽한 하드사이언스라고 생각하지만 수천 년 전에 파편화된 단서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고고학이 얼마나 객관적이라는 환상에 기대고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 넬슨 글루에게 에시온 갭을 발굴 이야기가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그 아라바 계곡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중에 건물벽에 두 줄로 뚫린 구멍들을 발견했어요. 근데 글루액은 이걸 단순한 구멍이 아니라 바람을 빨아들이는 첨단 재련 시설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아라바 계곡의 그 강력한 바람을 이용해서 구리를 녹이던 일종의 거대한 용광로 통풍구라고 확신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심지어 그곳을 고대 팔레스타인의 피츠버그라고 불렀잖아요. 열왕기상 9장에 나오는 솔로몬 왕의 해상 무역이나 구리 산업을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그야말로 블록버스터급 발견이었을 텐데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당시 수많은 교과서나 성경 핸디북들이 이 발굴 결과를 채택해서 솔로몬의 경제적 업적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기정사실로 삼았거든요.
다들 환호했겠네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1965년에 글루액 본인이 이 화려한 결론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와, 진짜요? 본인 스스로 뒤집었다고요?
네, 그 정교한 통풍구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흑벽돌 건물을 지을 때 구조를 강화하려고 가로질러 박아넣었던 나무 기둥의 흔적에 불과하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세상에, 거대한 용광로가 하루아침에 그냥 나무가 다 썩어 없어지고 빈 구멍만 남은 평범한 창고 건물이 된 거네요.
약간 허무하죠. 거기서 끝났으면 그냥 발굴자의 거대한 착각이었구나 하고 넘어갈 텐데 상황이 여기서 더 복잡하게 꼬입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베노 루텐보그라는 학자가 같은 지역을 재조사하더니 완전히 다른 주장을 내놓거든요. 이곳에 구리채 고른 적이 있긴 한데 이건 기원전 14세기에서 12세기, 즉 모세시대의 것이지 솔로몬 시대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였어요.
아, 솔로몬 시대에는 아예 구리를 캔 적도 없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쐐기를 박았죠. 그런데 여기서 제이 빔슨이라는 또 다른 학자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데이터를 들고 나와서 로텐버그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반전의 반전이네요.
탄소 연대 측정의 오차범위랑 지층의 복잡성을 수학적으로 막 고려해보니까 솔로몬 시대의 활동 관악성이 여전히 고고학적으로 가장 유력하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마치 하나의 범죄 현장을 두고 세 명의 탐정이 각기 다른 범인을 지목하는 것과 같네요. 똑같은 구멍을 두고 해석이 이렇게 180도로 바뀔 수 있다니 고고학을 과연 객관적인 학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고고학적 증거의 본질이 그래요. 우리는 온전한 퍼즐을 보는 게 아니라 수천 년의 풍화와 파괴를 견디고 살아남은 1% 미만의 조각만을 손에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99%는 누가 채우는 건가요?
그 거대한 빈칸을 채우는 건 결국 땅에서 나온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고고학자의 가설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데이터 자체보다 그걸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물리적 증거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주관적일 수 있다면 고대인들이 남긴 텍스트를 읽는 것과 땅을 파는 것 중 어느 쪽이 그나마 더 믿을만 할까? 이런 의문이 생기네요.
보통은 텍스트 분석이 글쓴이 의도를 넘겨짚어야 하니까 훨씬 주관적일 거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고고학은 흙이랑 돌을 다루는 물리적인 노동이니까 상대적으로 객관적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텔 헤스본 발굴 사례가 그 고정관념을 보기 좋게 깨뜨렸습니다. 민수기 21장부터 등장하는 헤스번 지역의 정복 기사를 보면 그 사건은 후기 청동기 시대에 일어났어야 하거든요.
네, 성경 연대기에 따르면 그렇죠.
그래서 발굴팀이 텔 헤스번 언덕을 진짜 샅샅이 파고 내려갔는데 정작 후기 청동기 시대의 점유 흔적이 전혀 나오지 않은 겁니다. 성경 기록이랑 고고학적 연대가 정면으로 충돌해버린 거죠.
와, 당시 문학 비평하던 학자들은 쾌재를 불렀겠네요. 텍스트가 수백 년 뒤 후대 사람들에 의해 가공된 거라 의심하고 있었는데 고고학 발굴이 그걸 확인해주는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어떤 학자가 남긴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 자료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언덕에서 15피트 넓이의 땅을 파내려가는 것이 고대 텍스트를 문학적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결코 덜 주관적이지 않다.
아, 덜 주관적이지 않다?
고고학이 문학 비평보다 흔들림 없는 객관적 과학이라는 착각을 버리라는 경고였죠. 매 순간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문학 비평은 어쨌든 해석의 영역이지만 고고학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흙을 파내는 노동이잖아요. 화학적으로 연대도 측정하고 지층 깊이도 자로 재고 이런 명확한 물리적 삽질 자체에 대체 어떻게 주관적인 편견이 들어간다는 거죠?
현장의 현실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고고학 현장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파내려가는 흙의 색깔이나 질감이 미세하게 변할 때 정확히 몇 센티미터부터 새로운 시대의 층위로 규정하고 자를 댈 건가?
아, 결국 선을 긋는 건 기계가 아니라?
네, 발굴 책임자의 몫이죠. 쏟아져 나오는 수만 개의 깨진 토기 조각들 중에서 어떤 걸 연대 측정이 필요한 유물로 기록하고 어떤 걸 단순한 쓰레기로 버릴 것인가. 이 모든 찰나의 결정들이 책임자의 머릿속 프레임에 의해 좌우되는 겁니다.
책임자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확 달라지겠네요?
맞아요. 그 사람이 특정 시대의 흔적을 찾고자 하는 강렬한 동기가 있다면 애매모호한 지층이나 토기 조각을 마주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그걸 자기가 찾는 증거로 분류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동일한 언덕을 다른 팀이 발굴하면 상반된 보고서가 나올 수도 있죠. 우리는 보통 찾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기 마련이니까요.
우리는 찾고자 하는 것을 발견한다. 와, 이거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이네요. 발굴자의 삽끝조차 그렇게 주관적일 수 있다면 이제 성경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족장들이군요.
창세기 11장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족장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말입니다. 학계는 이들이 실존 인물이라고 보나요? 아니면 신기루라고 보나요?
거대한 진자홍동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시계추가 양극단을 오가는 것처럼 학계 견해도 극단적으로 요동쳤거든요. 19세기 후반부터는 율리우스 웰하우젠을 필두로 한 극단적 회의주의가 학계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웰하우젠이요? 그 사람은 어떤 근거로 족장시대를 부정한 건가요? 무언가 결정적인 고고학적 반증이라도 있었던 건가요?
흥미롭게도 고고학적 증거 때문에 아니었어요. 웰하우젠은 인류의 종교와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진화한다는 당시의 철학적 프레임을 성경에 그냥 더 씌웠습니다.
아, 초기 유목민 사회가 고도로 발달된 신앙이나 내러티브를 가질 수 없다고 지레짐작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 이야기들이 기원전 6세기경 바빌론 포로기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과거에 투영해서 그려낸 미화된 신기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죠.
기원전 6세기 사람들이 쓴 소설이라는 얘기네요. 그런데 20세기 중반이 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지 않습니까? 존 브라이트나 윌리엄 올브라이트 같은 거물급 학자들이 나타나서 족장들은 실존 인물이 맞다며 시계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전시켰잖아요.
네, 고대 근동 발굴 성과들이 축적되면서 창세기의 기록이 당시 시대상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게 속속 드러났거든요. 학계의 긍정적인 확신이 퍼져나갔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논쟁이 좀 끝난 건가요?
아니요. 1970년대 중반에 T.L. 콤슨과 존 벤세터스라는 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시계추는 다시 옛날의 회의주의로 곤두박질칩니다.
구속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역사적 아브라함은 없다. 이렇게 아주 파괴적으로 선언했잖아요. 이전 세대 학자들의 증거들이 너무 모호하다고 직격탄을 날리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베노이 박사님의 아주 흥미로운 개인적 일화가 떠오르네요. 딱딱한 역사학 논쟁 뒤에 숨은 학문 세계의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아, 그 도서관 일화 말씀이시죠?
네. 1970년대 중반에 박사님이 도서관에서 우연히 어떤 무명 학자와 인사를 나누게 돼요. 그 도서관 근처 트레일러 파크에 살면서 늘 책만 파던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방금 독일에서 공부 마치고 왔다고 아주 소박하게 소개를 했대요. 박사님은 그 사람 이름이 톰슨이라고 듣고도 그냥 평범한 동료 학자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게 딱 이런 상황이네요.
진짜 그래요. 불과 한두 달 뒤에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족장시대 연구의 패러다임을 박살낸 바로 그 충격적인 책이 출간된 겁니다. 도서관에서 스쳐 지나갔던 트레일러 파크의 그 이웃이 알고 보니 T.L. 톰슨 본인이었던 거죠.
두꺼운 학술지 속의 차가운 활자들도 결국은 자기 확신에 찬 한 인간의 머릿속에서 시작된다는 걸 새삼 느끼게 하죠.
자, 학자들끼리의 끝없는 논쟁과 진자운동이 극단으로 치달았는데 이 끝없는 평행선을 멈추게 한 건 놀랍게도 이스라엘 내부의 증거가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신학자들의 변증도 아니었고요. 바로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웃 국가들의 쓰레기장과 고대 서고에서 쏟아져 나온 텍스트들이 판도를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이웃의 기록이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순간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들이 발견된 겁니까?
기원전 2000년대의 방대한 텍스트들이 대거 발굴됐는데요.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마리, 티그리스강 동쪽의 누지, 우가릿, 그리고 시리아 내륙의 에블라 같은 고대 도시들의 서고가 나온 거죠.
와, 엄청나네요.
이 문서들은 족장시대 일상의 모습들을 너무나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리 문서에는 동물의 간을 이용해 점을 치는 풍습이나 성경의 리브가의 고향으로 등장하는 나홀 같은 지명이 그대로 등장하죠.
저는 특히 누지 문서 이야기가 제일 신기하더라고요. 거기에 기록된 법적 관습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행동과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하잖아요.
네, 어떤 게 인상 깊으셨나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종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 한 거나 사라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여종 하가를 통해 대를 이으려 했던 행동들이요. 이게 단순히 막장 드라마 맡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기원전 2000년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너무나 보편적이고 합법적인 관습법이었다는 게 증명된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아까 웰하우젠이 창세기를 기원전 6세기 포로기 사람들의 미화된 신기루라고 주장했다고 했죠. 그 주장이 여기서 치명적인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아, 기원전 6세기 사람들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사라져버린 누지 지역의 독특한 관습을 알 턱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게다가 결정적인 타격은 이름에서 옵니다. 존 브라이트의 분석에 따르면 마리나 에블라 문서들에는 아브람, 야곱, 스불론 같은 이름들이 기원전 2000년대, 즉 중기 청동기 시대에 아주 흔하게 사용된 이름들로 등장해요.
아브라함이랑 야곱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그 시대에 흔했다고요?
네. 놀라운 건 이 이름들이 포로기 같은 후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거의 멸종하다시피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 고대 문서들의 성경 속 바로 그 아브라함이 딱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창세기의 기록이 후대에 조작된 신기루가 아니라는 완벽한 정황 증거, 즉 시대적 알리바이를 입증해 준 셈이군요.
맞습니다.
마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검증하는데 스마트폰은 단 한 번도 안 나오고 엽전의 주조 방식이나 복잡한 관직 이름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묘사된 것에 확인한 것처럼요. 그럼 최소한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라는 실제 물리적 배경 속에 뿌리내리고 있구나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완벽하게 들어맞는 비유입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에블라 문서에서 성경이 아브라함이 실존했다고 증명하는 영수증 같은 직접적 증거가 없더라도 방대한 주변 환경의 조각들이 어떻게 텍스트의 역사적 신빙성을 복원해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간접 증거의 힘이 대단하네요.
무심코 기록된 법전과 영수증들이 모여서 거대한 시대적 알리바이를 완성해내는 거죠. 심지어 에블라 발굴 같은 경우는 그 점토판들이 담고 있는 성경과의 강력한 연관성 때문에 오늘날 시리아 정부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서 텍스트 공개를 통제하기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와, 정치적인 개입까지 일어날 정도로 그 간접 증거들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거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흥미진진한 탐구의 여정을 갈무리해볼 시간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이나 고대 텍스트를 분석하는 일은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처럼 흑백이 딱 나뉘는 엑스레이 필름이 아니었죠?
네, 증거는 늘 파편적이고 해석은 언제나 주관적인 프레임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는 과거의 진실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벽에 뚫린 구멍 하나를 두고 끊임없이 가설이 수정되고 학계가 회의주의와 긍정주의를 넘나들고
거기에 새롭게 발굴되는 이웃의 무관심한 기록들이 퍼즐을 맞춰나가는 역동적인 과정 자체가 학문이 가진 힘이겠죠.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도 일상생활이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기사를 접할 때 S용 개별의 용광로 사례를 떠올려 보시라는 겁니다.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수용하고 새로운 데이터의 마음을 여는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이죠.
지식 앞에서의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역사가 가르쳐주는 가장 실용적인 지혜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 보는 도발적인 상상 하나를 던지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기원전 2000년대의 점토판 하나, 에블라에서 발견된 부서진 문서더미가 수천 년 전 족장시대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죠.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4천 년 뒤 미래의 고고학자들이 폐허가 된 땅을 파내려가다가 우리의 파편화된 인터넷 캐시 기록의 일부나 부서진 스마트폰 서버 하나를 딱 발굴해낸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그 파편화된 디지털 조각 몇 개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21세기 역사를 얼마나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오해하고 또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새롭게 해석하게 될까요? 어쩌면 처음 말씀드렸던 그 고장난 엑스레이 기계 앞에 짙은 안개가 수천 년 뒤 후손들이 바라볼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깊고 흥미로운 심층탐구에 기꺼이 동참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멈추지 않은 지적 호기심과 놀라운 통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